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함께 우리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바다를 건너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그렇지, 뭐 성경이니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건이다. 저도 할 수 있고 김 집사님도 할 수 있고 앞집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도 할 수 있다. 그건 보통 일이에요. 그러나 이 보통 일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사건, 이 사건을 가리켜서 기적, 표적, 이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가득 찼을까?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말씀 전에 5천명을 먹이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벳세다 광야에서 들판에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마가복음 6장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고, 요한복음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다시 벳사다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게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브남 쪽으로 가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벳사다 들판에서 벳사다 도시로 그냥 걸어가도 돼요. 들판에서 도시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주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아니, 좀 동쪽으로 가브남 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한 2마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벳사다 들판에서 벳사다 지역 도시로 그리고 가브남 쪽으로 걸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수월한 거잖아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가보시면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은 15절에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저녁이었습니다. 빈들 벳사다 들판이었습니다.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제는 저녁이 다 끝나서 완전히 한밤중이 된 거예요.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는 것도 뭐 쉽지 않은데 아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굳이 제자들을 그 한밤중에 배를 타고 벳사다 쪽으로 가브남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재촉했다. 빨리 건너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독일왕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에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없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째,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간 사건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또 나머지 하나는 맨 마지막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4장은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증거하지 않은 두 사건을 왜 유일하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한 그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그 한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해결하는 키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면서 함께 은혜의 세계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요한복음 6장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때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여러분 성경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십여리 갔다고 말씀합니다. 십여리는 3마일 정도입니다.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노를 저어서 벳사다 지역으로 가브남 쪽으로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계속 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거대한 파도와 풍랑과 사투했습니다. 언제까지요?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셨다. 주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로마는 밤을 사등분했습니다. 오늘 이 밤 사경은 새벽 서너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저녁 7시, 8시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브나움 쪽으로 노를 저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람과 사투했습니다. 풍랑과 사투했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싸웠습니다. 언제까지요? 새벽 4시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밤 7시에서, 아니 늦게 8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 갈릴리 바다 한 복판에서 거대한 파도와 싸웠습니다. 무려 8시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지쳤을까, 힘들었을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러기에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에 있는 바다였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어느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이 정도의 바다의 그 풍랑의 세기, 바람의 세기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이 새도록 무려 8시간 동안 사투했습니다. 성지 순례 여행을 하면 갈릴리를 여행한 후에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갈릴리는 북쪽에서 남쪽까지 한 2시간 정도면 좋게 갈 수 있어요. 이 동서는 1시간이면 좋게 건너갈 바다입니다. 아니 1시간도 좋게 걸릴 그 거리를 제자들은 무려 8시간 동안 지금 갈릴리 한 복판에서 거대한 파도와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 누구나 다 항해해온 그런 인생의 바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항해 인생의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지금도 내가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항해, 그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인생의 항해를 노를 젓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자리인 거예요. 거대한 문제 앞에, 거대한 파도 앞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문제,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누굴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 해결의 방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갈릴리 바다 한 복판에서 거대한 파도와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인생에 항해하는 이 인생의 바다 항해 앞에서 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거대한 바다 앞에서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 그들이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앞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성경은 주님이 세 가지를 하고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23절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개인적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갈릴리 바다 한 복판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중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내 문제를 위하여 간절히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러게 이것을 경험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 한 복판에서 거대한 풍랑 가운데 빠져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거대한 파도가 삼키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형편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순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 폭풍우, 비바람, 그리고 바람 때문에 캄캄해진 그 갈릴리 한 복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배 젓는 데에 전문가였던 제자들,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각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주님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마가복음 6장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셨습니다. 문제를 보셨습니다. 고통을 보셨습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 흔들거리면서 정말 애쓰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형편을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이 힘든 현실을 보고 계신 주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건강 때문에 문제가 정말 심각하면 그 몸의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게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풍랑과 싸워 거대한 파도와 싸우느라고 지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거대한 풍랑, 인생의 거대한 그 문제 한 폭판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다. 에고 에이미.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애굽에서 피난 와서 도망 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그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두려워 말라. 나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다. 나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바다 파도 한 폭판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말씀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오늘 주님은 우리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이 미국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재하심이 뭐예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역경이든지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바다 한 복판에 들어오시는 것, 제자들의 삶의 한 현장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자신들 안에 들어왔을 때에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령이 아니냐. 이때에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성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추석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인 확신을 갖고 살았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파도를 밟고 오셨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뒤엎는 모든 환란을 발 아래 밟아버리셨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에만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자신에게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믿음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이 움직여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만일 하나님이시거든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믿음대로 베드로는 배 위에서 갈릴리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바다 한 복판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이 믿음이, 맨 처음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뻗어가는지라 소리질러 그러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면서 내 문제를 바라봐요. 주님을 보면서 내 환경을 바라봐요. 주님을 보면서 내 모든 것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주님과 내 문제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점점 커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소리, 파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점점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완전 무결한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얼마나 순수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들은 믿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그 밸런스가 점점 깨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흔들리는 믿음을 보시고 신속하게 베드로에게 반응했습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왜 바람과 파도가 너의 믿음을 압도하게 만들었어? 지금 내가 너 앞에 있잖아. 베드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런데 왜 믿음이 점점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점점 약해지는 거야? 그 너의 문제가 점점 왜 너의 믿음을 압도하고 있어? 아니, 그 너의 문제가 왜 나를 점점 압도하고 있어? 그래서 나가 보이지 않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아는 것처럼 귀 안에 달팽이에 관한 좀 문제가 있어서 이석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 열흘 정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이 빙빙 돌아요. 아, 그리고 땅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건 경험한 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지러워서. 하루 이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정말 꼼짝없이 너무 어지러워서. 아, 그래서 목요일 제가 아침에 저희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 패밀리 닥터에게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처방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혹시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뭐 토하지 않느냐? 토하는 거 맞다. 열은 나느냐? 열은 나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 설사를 합니까? 예, 설사를 한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병원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로 처방을 해서 마이신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월요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의사 앞에 섰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습니까? 아직도 좀 어지럽습니까? 예, 어지럽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설사하셨죠? 그래서 설사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신종코비 검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 프리스크립션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검사 받는 곳 네 군데가 있는데 제일 빨리 받는 곳이 어딘지를 예약을 했습니다. 제일 빨리 받는 곳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1시 반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아니 혹시 신종코비는 아니야 이거?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 좀 의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에 제가 누워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님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아프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세가 어떠세요? 그러면서 10명 가운데 한 8명 정도가 맨 마지막 전화를 끊으면서 이런 말씀을 꼭 해요. 목사님 그런데요 혹시 신종 코로나 19 아닐지 모르니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아, 모든 분들이 저한테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혹시 이거 신종 코로나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봤습니다. 맨 처음에 신종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는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폐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상한 변이 증세가 일어나면서 열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침도 안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토하는 증세가 있고 설사를 하면 신종 코로나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여러 곳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혹시 신종 코로나가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족들에게 당신 여보 당신 괜찮아? 당신 증세가 어때? 당신 설사해? 안 한대요. 우리 아이들 두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머리 아프냐? 안 아프대요. 열 나느냐? 아, 열이 안 난대요. 설사하고 있어? 안 한대요. 그러면 설사는 저 혼자 하고 머리는 저 혼자 아프고 토한 거는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신종 코로나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1시 반에 검사하는 곳으로 드라이빙 뚜루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분에게 이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빠르면 이틀. 신종 코로나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3일 걸립니다. 생각해 봤더니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에요. 문제는 제가 신종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그 주 주일이 9월 마지막 주 27일인가요? 전 교인이 함께 야외에서 모이는 야외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종 코로나 걸린 상태로 제가 설교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드니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후에 강충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께서 뭐 어떠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회복되십시오. 그러면서 그 전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증거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목사님 이번 주일 목사님께서 설교를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혹시 제가 지금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 설교 한 편을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말어. 한 마음 속에는 아니야. 신종 코로나 아니야. 뭐 그럴 필요 있어. 믿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대성장로교회 한태진 목사가 신종 코로나 걸렸대. 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 목사가 뭘 하길래 그렇게 신종 코로나 걸렸나 이런 말이 소문이 나지는 않을까 뭔가 수많은 복잡한 생각이 계속 든 거예요. 목요일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신종 코로나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된 거예요. 아니 오늘 올려나? 아니 오늘이 아니면 토요일은 분명히 와야만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려고 내가 설교를 해야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초조했어요. 금요일 아침 11시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검사한 곳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제가 이메일을 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그 결과가 무엇일까 열었는데 할렐루야 네가티브.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네가티브를 받았는데 당신이 일하는 그 회사나 일터에 이 얘기를 전화도 된다. 그래서 제가 믿는 장로님께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저 네가티브네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금요일 오후 토요일 하루 내내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작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의심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마치 베드로처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하네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단해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오늘 믿음이 약해진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손을 즉시 내밀어서 함께 바다를 걸으면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 지금도 나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에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의심하는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나에게 주님은 치료의 손으로 내밀어 주시면서 내 건강의 문제,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축복의 손으로 내밀어 주십니다. 기적의 손으로 내밀어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신 그 기적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주님이 배에 들어가셨을 때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배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주님이 내 인생 속으로 내 가정 속으로 우리 교회 속으로 들어오실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배 안에 영접했더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탄 작은 배는 나 자신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일 수 있어요.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마치 배처럼 흔들거리면서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33절 고백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장 모든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후에 이런 찬송을 같이 부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나 안에 거하리리, 주의 능력 잠잠히 나 믿네. 주님 안에, 주님 품에 여러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내 배 안에, 인생의 배 안에 모셔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인생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 인생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 오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주 품 안에,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 인생을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